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7년에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는 솔로몬 즉위 11년 8월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내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고 배치하는 데는 약 1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하였을 때가 본문 2절에 7월로 나오는데 이때는 성전 완공 이듬해인 솔로몬 즉위 12년 7월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앞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솔로몬 때까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라는 용어는 민수기 10장 33절에 처음으로 나오지만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궤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제작되어서 성막에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 언약궤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떨어진 실로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옮겨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를 기원하였지만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지역에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재앙이 그치지 않자 블레셋은 더 이상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유다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에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고 이로 인해 5만 7천 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로 넘어온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예루살렘 서쪽 약 11km 지점인 기랏 야림 레이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약궤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40년 통치를 거쳐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집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를 운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오다가 소들이 뛰게 되었고 웃사는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자기 집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는 다윗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 즉위 12년이 되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던 언약궤는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약 370년, 사울의 통치 시대 40년, 다윗의 통치 시대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11년에 성전이 완공된 후 성전 모든 기구 제작과 배치 기간 11개월을 총 합쳐서 약 500년이 지난 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치되는 순간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아와서는 약 112년 다윗성에 머문 후부터 약 52년 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자기 소망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소 위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실 때 함께 만들라고 하셨던 성물입니다. 속죄서는 원어적으로는 덮어주는 처소를 의미하는데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서 위에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하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서 위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약궤 위, 즉 속죄서 위 날개 달린 두 천사인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서와 그룹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보통 언약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상자인 언약궤와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서와 속죄서와 붙어 있는 그룹을 다 포함해서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 언약궤 관련하여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체를 덮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옮겼는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합니다. 또한 그룹들이 그 궤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룹과 일체형인 속죄소가 제사장들이 메어온 언약궤 위에 올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메어온 언약궤에는 덮개인 속죄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죄소는 솔로몬이 이미 만들어둔 것이었고 다윗성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오자 그 위에 놓은 것입니다. 속죄서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룹은 속죄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속죄서를 다시 제작하였던 이유가 약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낡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속죄소가 낡아서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더라면 언약궤 역시 새로 제작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와 그룹은 순금으로 제작되었지만 500년 후 솔로몬이 제작한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든 후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5장에서의 언약궤는 아카시아 종인 조각목으로 제작되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때 제작되었던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 내소인 지성소에 옮긴 후 새로 제작한 속죄소와 그룹을 그 위에 덮었던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최초 만들어진 순금의 속죄소는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속죄소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사라진 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를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새로 제작한 속죄소가 지성소의 언약궤와 함께 안치되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속죄소와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나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의 유무와는 상관없음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 패배했던 역사를 그들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고 속죄서도 어느 때에 사라졌고 그리고 약 112년 동안 지성소를 떠나 있었는데 어찌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는 기복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궤 자체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시대를 지나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과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헤롯 성전에서도 언약궤는 지성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언약궤 전부가 열왕기서가 기록된 이후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언약궤만 사라졌습니까?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한 곳에만 임재하시거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현현하시는 분이 아님을 다시 숙고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이를 믿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속죄소가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 헤롯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제사장이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왔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속죄될 수 있음을 믿는 자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입교하실 세 분들, 어릴 때 유아세를 받고 입교하실 24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실 44분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모인 세례 입교인들 모두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을 때는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열두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유형적 언약궤의 속죄소가 무형적 속죄소가 되신 보혈의 예수님으로 대치되었음을 기억하는 성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형적 속죄소가 아닌 무형적 속죄소이신 보혈의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속죄하시고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저희들이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믿는 자가 되며 믿음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